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이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가로막을 때도 있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기에 오늘 이 자리를 찾아와 다시 고개를 숙입니다. 저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호흡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음을 느낄 새도 없이 그렇게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호흡을 책임져 주시고 또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호흡이 육적인 호흡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호흡으로 주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썩을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될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삶을 지키고 유지할 만큼 입고 먹고 마시게 하시되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영혼까지 해치고 병들게 하는 욕심은 품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를 지혜롭게 하시고 자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매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사라질 것과 영원할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영원한 양식으로서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명철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베풀고 나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될 줄 믿습니다. 주의 나라의 일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우게 하시고 앞으로 있을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되 여전히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우신 것, 그렇게 넘치도록 가진 것들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여유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함으로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하늘에 쌓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이를 돌보시고 치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치유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소망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 전 뇌출혈로 쓰러진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예수 믿기만을 간절히 바라셨고 긴 시간 기도했고 그 응답으로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사도신경을 외우고 고백할 수 있다며 자랑하시던 어머니가 지금은 뇌출혈로 쓰러져 말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몸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언어가 돌아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은혜를 더욱 깊이 맛보게 하옵소서. 권사님의 간절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눈 수술을 받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 결과가 좋지 않아 많은 검사를 받으며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권사님의 마음을 주님 담대하게 지켜주옵소서. 눈의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눈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치유의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다리던 새 생명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기도해왔고 주님의 때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태중의 아이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지키심과 돌보심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모든 이들의 축복 속에서 태어나 복된 믿음의 가정의 대를 이어가는 귀한 자손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소망의 성도들에게 말씀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소망의 성도들에게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을 환히 밝혀줄 영광의 말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지혜의 말씀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기쁨과 위로의 말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5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은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그 말씀은 두렵고 매서웠습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확정적이고 정당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단호함은 포도나무 비유로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스라엘을 포도원이나 포도나무로 비유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포도나무의 그 특징을 가지고 지금 현재 예루살렘 주민의 그 가증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열매로 그 가치를 증명합니다.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때 그 포도나무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무도 그렇겠지만 포도나무는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라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동일한 의미로 포도나무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때 가치가 있듯이 예루살렘 주민들 너희들도 좋은 나무를 좋은 열매를 맺어야 했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못했다.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포도나무의 제한적인 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나무는 열매로 그 가치를 결정합니다.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는 무용할 뿐입니다. 아마도 포도나무 그 가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 가지는 굵지 않습니다. 두께도 고르지 않고 곧게 뻗어 있지도 않습니다. 모양은 울퉁불퉁하고 구불구불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지로는 3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못 하나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단단하게 고정하고 걸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 못인데 포도나무는 그만큼 단단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주민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열매 없는 나무처럼 그렇게 지금 생겼다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심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그 열매 없는 포도나무보다 더 심각한 상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열매 없는 포도나무도 그것이 온전할 때에 땔감에 불과한데 불에 그을리고 타다만 나무 쪼가리를 어디에 쓰겠느냐, 이러한 뜻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불에 타다만 나무 쪼가리에 불과하다. 그러니 너희를 어디에 쓰겠느냐 하나님이 비웃고 계신 겁니다.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까요? 타담한 부지깽이 불에 타고 그을려서 원래의 모양을 찾아볼 수 없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 그것이 지금 너희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루살렘 주민을 향해서 철저한 심판과 징계를 예고하셨는데 그것이 7절입니다. 간신히 불구덩이에서 도망쳐 나왔을지라도 다시 그 불구덩이에 던져 넣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첫 번째는 적당히 불에 그을리는 것으로 끝났지만 이번에 두 번째는 완전한 잿더미로 만들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강력한 경고, 심판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원수지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 주민을 원수처럼 생각하시고 심판을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분노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이유가 유다의 범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받아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언약을 체결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던 그 언약을 파괴하고 우상 숭배를, 그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거짓을 일삼고 포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고 진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범법함, 즉 죄악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며 철저히 심판하시겠다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6장까지 같이 읽을 때 더 깊은 의미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15장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면 1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배반의 역사, 그 언약 배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배반의 역사가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 조목조목 상세하게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단절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한 번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16장 6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16장 가장 마지막 단락의 시작입니다. 언약 파기에 대한 심판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시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판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심판은 있겠지만 새로운 언약 관계를 지속해 나가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이고 열심이고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지혜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부패하고 죄악에 빠진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에 합당한 징벌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죄가 넘치는데도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 또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놓고 여전히 죄악을 저지르는 이들, 이런 이들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꼭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어떻게든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멸망과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 관계를 시작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죄악을 부끄럼, 죄악의 그 심각함을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다음 다시 하나님은 그들과 새로운 관계, 그 언약을 맺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받을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빼거나 더함없이 분명하게 온전하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짓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전하는 자들, 또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 그들 때문에 오늘과 같은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니 말씀은 언제나 가감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는 그런 말씀에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언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에스겔은 예언자로서 성공한 예언자일까요? 아니면 실패한 예언자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에스겔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겔은 열심히 예언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과가 좋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은 성공한 예언자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예언자입니까? 예언자의 성공과 실패는 이러한 것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결과가 좋았느냐 나빴느냐, 멸망을 막았느냐 막지 못했느냐, 사람들을 회개시켰느냐 못 시켰느냐, 이런 것들로 판가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언자의 성공과 실패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있는 그대로 잘 선포했는가, 이것으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판단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예언자의 사명이고 거기까지가 예언자의 일인 겁니다. 나머지는 예언자의 몫이 아닙니다. 회개를 하고 안 하고는 온전히 듣는 자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예언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말씀을 주셨다면 심판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면 위로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언자는 성공한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심판의 말씀인데 평화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는 거짓 예언자가 되는 것이고 실패한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온전히 선포하지 못했건,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선포하지 못했건, 하나님의 말씀을 임으로 바꿨다면 그는 실패한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는 성공한 예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상상하지 못할 주님의 말씀을 그는 온전히 가감없이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잘 아는 요나는 실패한 예언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비록 니느웨를 회개시키고 주님께 돌아오게 했지만 예언자로서는 요나는 불성실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결코 잘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예언자인 겁니다. 에스겔에 등장한 예언자들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한 실패한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들은 예언자가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들은 실패한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백성들에게 잘 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목회자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모임과 공동체에서 서로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감없이 전하고 있는가? 조금도 빼거나 더함없이 서로 선포하고 나누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전할 때 여러분은 성공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함으로 성공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듣고 받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고 듣고 계십니까?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유다, 그 예루살렘 주민들은 아픈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찌르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만 듣기를 원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하게 들려옵니다.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듣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려옵니다. 명료하게 들려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이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얻어내겠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그러한 사람들은 말씀의 기근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순간 내 욕망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의 기근에 시달리고 그리고 내 욕망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그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부터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와도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짜를 가지고 진짜인 듯 살아가고 진짜가 내게 왔는데도 그것을 가짜인 양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18편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온전한 자에게는 주의 온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니. 여러분,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를,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때로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주민이 그렇습니다. 거짓 예언자들, 그 거짓말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심판이 코앞인데 안전하다, 평안할 것이다 말하는 그 거짓 예언자들의 입을 하나님께서는 막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것만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거짓 예언자들은 잘 들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거짓 예언자들을 허용하심으로써 자신을 배반하고 배신한 거역한 백성들을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명료하게 나에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관계 맺기를, 그 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죄악을 계속해서 저질러도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거야, 새로운 관계로 만들어주실 거야, 이런 교만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철저한 징계와 심판까지, 그 심판이 있겠지만 그러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신다는 겁니다. 그 심판이 결국 새로운 관계로 만들어가는 그 사랑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무서운, 두려운 단어들이 있죠. 불, 땔감, 대적, 이러한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만 보면 유다 예루살렘에게는 아무런 희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에서 신락 같은 희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인 줄 깨닫게 하신다고 합니다. 왜 혼나는지 알게 하시고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는지 벌을 받는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를 다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예언자를 계속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더 큰 파멸을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인 것이죠. 지금 거기서 멈추지 않으면 너희들 너무나 큰일을 당한다. 파멸을 당한다. 그래서 예언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신 겁니다.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든 범죄하는 그 백성들을 멈추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지막 배려가 바로 예언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그 완악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무너지는 심판의 그 참혹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려 계속해서 애쓰고 노력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참 희망이 없어 보인다,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포도나무였습니다. 하지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은 그 주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멋대로 재단했고 예단했습니다. 결국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항상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는 자가 되시길 바라며 어느 순간에도 나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심차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소망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